열왕기하 17장은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몰락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내용을 기록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을 따르는 여러 지파들이 함께 세운 새로운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되게 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BC 931년에 로호밤이 나라를 세우고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을 교합했고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다가 BC 721년에 호세아 왕의 시절에 사마리아가 드디어 아수르군에게 함락됨으로 국가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은 BC 730년에 왕이 되어서 721년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9년간을 재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라를 살려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사용했지만 이미 기울어져 버린 나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가 하면 때로는 수많은 조공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조공품을 다 잘 바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나라가 망하는 것만은 막아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수르의 요구가 많아지니까 더 견디지 못했던 이 호세아 왕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일이 또 아수르에게 발각이 되면서 아수르가 호세아 왕을 왕궁에 있는 옥에 감금을 하고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한 다음에 드디어 함락해버려서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이 끝나게 됐습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까지 나라를 살려보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많은 조공품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이 백성이 신앙의 백성들로 되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셨을 터인데 끝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자기들의 그릇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다가 결국은 함께 몰락해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는 그 이하 말씀에는 보시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론 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인 열왕기하 이 말씀에서 나라가 망한 원인을 몇 가지로 제시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배교했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큰 민족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첫 번째 근본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살다가 마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출생하기 전부터 출생 죽은 이후까지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신학적 존재인데 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이 생존하고 국가가 번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라의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는 관계이죠. 그 한 나라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랬던 이 정책을 바꾸지 못하다 결국은 몰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둘째로 잘못은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각각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사회도 마찬가지로 잘못할 수가 있죠. 그냥 그렇게 잘못이 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뉘우쳐 회개해서 또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리실 터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선견자들 보내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고 수없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다 끝까지 무시하다가 이런 일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잘못은 누구에게나 또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실 터인데 우리는 너무나 회개하는 일에 인색하고 서투르게 대응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면 신속하고 긴급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잘못된 외교 정책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정책입니다. 항상 아수르에게 기댔다가 애굽에게 기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늘 보였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바벨론에게 기대면 살 길이 생길까 하다가 또 바벨론의 진심도 자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복하는 것임을 깨닫고는 또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집트로 또 내려갔다가 이런 항상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하고 이 나라에 기웃거리고 저 나라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른 나라의 자비심 맡겨서 다른 나라의 선의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 존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깨끗한 나라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 삼고 견고해져야 되는데 어느 나라인들 진심으로 그들의 국익을 무시하고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돕겠고 아수르가 돕고 또 무엇 때문에 이집트가 그들을 진심으로 돕겠습니까? 다 조금 도와주고 많이 가져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도입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될 그 땅이 우상들로 더러워지게 되는데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긴지가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송아지 우상 섬기는 이 애굽의 종교를 따르기도 하고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종교를 따르기도 하고 이룰 성신을 섬겼던 이 천체 숭배라고 하는 아수르의 종교를 따르기도 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종교인 이 모압과 암몬의 종교를 따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술과 복술을 행하는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점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온갖 이방 나라들의 여러 종교들을 다 도입해서 마치 이스라엘 땅이 여러 나라 종교들의 전시장처럼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연약함, 그런 허망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다음 생긴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해지게 됐습니다. 점령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창궐하게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나마 연약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더 압박을 당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은 묘한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 가서 살게 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나라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을 혼인하면서 혼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불리는 민족입니다.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 쪽에서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은 혈통으로도 이미 혼혈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신약시대까지 계속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다 혼혈이 되어버리는 혼합 종교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통한 민족으로 봐주지 않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주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3등 국민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남아있는 부분에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그 이후에 설명하면서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의 결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주시켜 사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만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고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터인데 자기들이 가져온 고유의 종교와 합쳐서 함께 다신교적인 양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마지막에 첨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뭔가 신앙도 축적된 것이고 저축된 것이 있어야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축적된 신앙이 이미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평안한 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기에 믿음을 더 많이 키우고 기도도 더 많이 저축하고 신앙의 힘도 늘마다 날마다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비축하고 저축해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200년간 지속적으로 경고했고 지속적으로 훈계했던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도 혼혈이 되어버리고 종교도 다 신교적인 혼합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영육 간에 완전히 몰락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이 길뿐이라는 점을 다시 재확인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